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한반도 휴전선 남측 비무장지대에서 최근 북한군이 매설한 것으로 보이는 지뢰 폭발로 한국군 장병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파주시 비무장지대에서 지난 4일 수색작전을 벌이던 부사관 2명이 지뢰 폭발로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변인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을 침범해 인마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이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쪽으로 440m가량 내려와 목함 지뢰를 매설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합동조사단은 수거한 지뢰의 철제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되지 않았고 목함 파편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나는 점 등을 들어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리스에 대한 추가 구제금융 지원을 놓고 국제채권단과 그리스의 막판 세부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차칼로토스 그리스 재무장관과 조지 스타타키스 경제장관은 지난 주말부터 유럽연합과 국제통화기금 재정관리 등과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오는 20일 유럽중앙은행에 30억 유로의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그 전에 반드시 추가 구제금융을 지원받아야 합니다. 그리스 좌파정부는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열릴 예정인 오는 14일까지 그리스 의회가 이번 합의를 비준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간첩 혐의로 억류되어 있는 미국인 기자에 대한 재판이 오늘 재개됐습니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포스트 신문에 제이슨 리자이안 기자의 변호인은 이날 비공개 재판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재판이 평결 전 마지막 재판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틴 바론 워싱턴포스트 편집국장은 지난 주말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재판은 허위 재판이라며 리자이안 기자에 대한 혐의는 전혀 근거가 없는 엉터리라고 비난했습니다. 바론 국장은 이란이 이번 사건을 인도주의적으로 해결할 기회가 있다며 법원 측에 무죄를 선고하고 리자이안 기자를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마크 토너 대변인 역시 지난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는 리자이안 기자 등 이란에 억류되어 있는 모든 미국인들의 석방을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자이안 기자는 지난해 7월 언론인인 부인과 함께 아무런 설명 없이 체포돼 수개월간 억류돼 있다가 뒤늦게 간첩 혐의와 적대 국가들에 대한 협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인도 동부 자르칸드주의 한 힌두교 사원에서 오늘 압사 사고가 발생해 적어도 10명이 숨지고 15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경찰은 종교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몰린 수천 명의 신도들이 사원문이 열리자 한꺼번에 들어가려다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에서는 신도들이 대거 몰리는 종교 행사 도중 압사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도 인도 남부 안드라프라데시주 고다바리 강에서 열린 힌두교 목욕의식 도중 수만 명의 신도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압사사고가 발생해 27명이 사망했습니다. 터키 이스탄불 주재 미국 영사관이 오늘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곧바로 출동해 이들과 총격전을 벌였으며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터키 언론은 경찰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여성 용의자 한 명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영사관 총격전이 벌어지기 몇 시간 전에는 이스탄불의 한 경찰서가 폭탄 공격을 받아 경찰관 3명을 포함해 적어도 10명이 다쳤습니다. 터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2명의 무장괴한들과 총격전을 벌여 모두 사살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인 경관에 총에 맞아 흑인 청년이 사망한 미국 중서부 미주리주 퍼거슨시 사건 1주년 행사 도중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경찰은 어제 집회 도중 40~50발가량의 총기가 발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20대로 보이는 남성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중태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총격 사건이 퍼거슨 사건 1주년 집회와는 관련이 없으며 총격범들은 시위 참가자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총격 사건이 벌어진 뒤 경찰은 연막탄을 터뜨려 현장에 있던 시위 군중을 해산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들어온 주요 한반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터져 한국군 두 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을 부상했...
아시아의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와 도발을 자제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의 방북과는 별도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하는 서한을 보내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가끔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에서 최근에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군이 한국군을 살상하려는 의도로 군사분계선을 넘어와 설치한 목함 지뢰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일 오전 경기도 파주 인근 비무장지대 DMZ 소초 인근에서 폭발물이 터졌습니다. 이 사고로 작전 수행 중이던 한국군 부사관 2명의 다리가 절단됐습니다. 이 사건을 조사해온 한국 군 당국은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폭발 잔해물을 확인한 결과 북한군의 목함 지뢰로 판명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1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지난 8월 4일 DMZ에서 수색사 작전 중 우리 수색대원 2명이 적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해서 인마 살상을 목적으로 매설한 것으로 확실시 되는 목함 지뢰에 의해 심각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북한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지뢰를 매설해서 우리 장병들을 부상을 입게 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목함 지뢰는 소나무로 만든 상자에 폭약과 기폭 장치를 넣어 만든 일종의 대인 지뢰로 살상 반경이 최대 2m에 이릅니다. 옛 소련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개발한 간단한 나무 상자 형태로 북한은 이를 목함 반보병 지뢰라 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따르면 사고가 난 곳은 북한 비무장지대 소초에서 남쪽으로 930m, 군사 분계선으로부터 남쪽으로 440m, 한국군 일반 전초로부터는 북쪽으로 2km 지점입니다. 북한군이 비무장지대 내 군사 분계선을 440m나 남쪽으로 넘어와 목함 지뢰를 매설했다는 게 한국 군 당국의 설명입니다. 합동조사단장인 한국 국방부 안영호 준장은 이번 폭발물은 북한군이 사용하는 목함 지뢰가 확실하며 한국군 작전 병력을 해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매설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가 일어난 통문의 남쪽 지역은 이미 지뢰 제거를 완료했고 지난달 22일에도 사고 지점에서 한국군이 정상적으로 작전 활동을 한 만큼 폭발한 목함 지뢰가 유실돼 떠내려왔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겁니다. 안 준장은 또 수거한 철제 잔해물이 녹슬거나 부식된 곳이 없고 목함 파편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다면서 최근에 매설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목함 파편이 총 37개를 수거했는데 이 37개의 파편의 도색 부분이 북한군 목함 지뢰와 일치했고 그 다음에 나무 성분에서 강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2010년도에 32,000으로 떠내려온 북한군 목함 지뢰를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데 그 목함 지뢰에서도 강한 송진 냄새가 났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가지고 판단해 볼 때 당시의 폭발물은 북한군 목함 지뢰가 확실합니다.
안 준장은 파주 지역에 지난달 24일부터 26일까지 강한 집중호우가 내렸고 북한군 비무장지대 소초 병력이 25일 교대한 것으로 봤을 때 목함 지뢰 매설 시기는 지난달 26일에서 이달 1일 사이일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추진철책 통문의 상단과 하단은 자물쇠로 채워져 있지만 통문 아래쪽으론 두 팔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다면서 북한군이 통문을 열지 않고도 통문 북쪽에서 남쪽으로 지뢰를 매설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안 준장은 덧붙였습니다. 폭발이 두 차례 있었는데 1차 폭발 구덩이가 2차 폭발 구덩이보다 크기 때문에 북한군이 통문 북쪽에 목함 지뢰 두 발을, 남쪽에 한 발을 각각 묻었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추정했습니다. 지난 4일 오전 7시 35분과 40분 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 추진철책 통문 하단 북쪽 40cm 지점과 남쪽 25cm 지점에서 폭발물이 터지면서 작전 수행 중이던 한국군 부사관 2명이 크게 부상당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에 살상용 목함지뢰를 매설한 행위와 관련해 강력한 보복 응징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에 대해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10일 대북 경고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군은 수차례 경고한 대로 북한의 도발에 응당하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은 특히 북한이 이번 목함지뢰 매설 도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합참작전부장 구홍모 소장의 발표 내용입니다.
이러한 북한의 도발 행위는 정전협정과 남북한 불가침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군대라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비열한 행위로서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유엔군 사령부 정전위원회 측도 이번 사건을 심각한 정전 위반 사례로 평가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한국 국방부와 합참과 함께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고 말하고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을 규탄하며 북한군에 장성급 회담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10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군의 대응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이번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임이 확실하게 드러난 이상 북한에게 혹독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할 것입니다.
한편 한국 군당국은 북한의 지뢰매설 행위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10일 최전방 지역 두 곳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은 대북 경고 성명에서 밝힌 혹독한 대가의 가장 우선적인 조치라면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강력히 건의해 국가안보실과 의논해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의 목함지뢰 매설 의도와 관련해 이달에 실시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연습을 방해하거나 지뢰 폭발 사건의 도발 주체를 놓고 남남 갈등을 유도하려는 목적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합참은 비무장지대 지뢰 도발 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으로 판명되자 각군 사령부에 대비태세를 강화하도록 지시하고 비무장지대의 다른 통문과 작전 도로에 대해서도 지뢰가 매설됐을 가능성이 대비해 주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민국 국방장관은 10일 지뢰 폭발 사건 현장과 750m 떨어진 육군 1사단 소초를 방문해 이번 사건을 교훈 삼아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완전히 끊기 위해 전의를 불태워달라고 장병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한 지난 5일 북한의 당국 간 대화를 제안하는 서한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이 접수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5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된 서한을 판문점 연락관 채널을 거쳐 북측의 김양건 통일전선 부장 앞으로 전달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한에는 고위급 회담을 갖자는 내용과 함께 서로의 관심 사안에 대해 포괄적으로 협의하자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이산가족 상봉, 당면한 광복 70주년 남북공동행사 개최 문제, 경원선 복원, DMZ 세계생태평화공원 건립 문제,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남북 간에 걸려있는 현안입니다.
북한은 그러나 상부로부터 지시받은 사항이 없다며 10일 현재까지 서한 접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서한 접수조차 하지 않는 것은 남북관계에 대한 초보적인 예의조차 없는 행위라며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이는 북한이 남북 대화를 통해 현안 문제를 해결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해 나갈 의지와 진정성이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효 여사의 방북 당일에 북측에 서한을 보낸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경원선 복원 기공식 직후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여사의 방북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민간 자격인 이 여사의 방북을 통해 공식 서한을 전달하는 것은 부적절한 데다 북한이 이 여사의 방북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연관되는 데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이 여사의 방북과 별개로 당국 간 대화를 제의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는 이 여사 방북 시 정부 당국자의 동행 가능성을 김대중 평화센터 측을 통해 북측에 타진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또 지난 5일부터 3박 4일 동안 이뤄진 이효 여사의 방북은 인도적 지원이라는 방북 취지를 충분히 살린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됐다고 이 여사의 방북 성과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또 다른 남남 갈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효 여사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초청으로 북한을 방문했지만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별도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여사의 평양 방문을 환영한다는 인사만 맹경일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 편으로 전했을 뿐 친서 전달도 없었습니다. 대남 관련 부서의 책임자인 김양건 부장조차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 안팎에서는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 여사를 초청해 놓고도 면담은커녕 친서 전달조차 하지 않은 것은 경색된 남북관계를 반영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북한은 이 여사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면담으로 얻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이 여사의 방북단과 일정이 북측이 꺼리는 인도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진 것도 북측 실무자들이 김정은 제1위원장과의 면담 성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김정은 제1위원장이 미국의 농구선수인 데니스 로드먼을 환대하면서도 93살 고령의 이 여사를 초청하고도 만나지 않은 것은 김정은 제1위원장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와 외교력을 의심하게 하는 대목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한국과 동일하게 써온 표준시를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를 남북 동질성 회복 통일 회복과 통일 노력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최근 표준시 변경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해 한국 측의 대화와 협력 제안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시간대마저 분리시키는 것은 남북협력과 평화통일 노력에 역행하고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남북 대화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어떤 사전 협의와 통보도 없이 표준시 변경을 발표한 것은 매우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난 7일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이 표준시를 빼앗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는 오는 15일부터 표준시간을 기존의 경도 135도가 아니라 127.5도를 기준으로 정하고 평양시간으로 부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북한의 시간은 기존에 사용하던 시간보다 30분 늦춰지게 됩니다. 표준시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나라마다 원하는 경도를 표준 자오선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조치가 남북 간 이질성을 더 심화시킬 우려가 있고 북한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남북 분단 고착을 도모하거나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의 길로 빠져들지 말고 민족의 동질성과 연계성 회복의 길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이호성 책임연구원은 남북 간 시차는 양측의 관계가 활발해질수록 불편함과 비용을 키울 것이라며 한국 국민들로선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행동 자체가 이질감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 자체도 대부분은 서로 잘 통용이 안 되는 단어들도 있고 특히 또 컴퓨터 쪽에서는 자판 같은 것들도 잘 안 맞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안 맞는 부분들을 맞춰가려는 노력을 해야만 이것이 통일을 지향하든 또는 동질성을 회복하든 그런 부분에서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시간조차도 어긋나게 한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이질성을 추구하는 그런 지금 개념이라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이 책임연구원은 또 이제까지 남북한이 써온 표준시는 국제관례와 효율을 따진 결과이지 일제 잔재라는 주장은 억지라고 반박했습니다. 국제사회가 30분이 아닌 시간 단위로 표준시를 정하고 있고 동경 120도와 135도 사이에 위치한 한반도로선 동쪽의 경도를 기준으로 삼는 게 일광 절약 효과가 크기 때문에 135도를 선택해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지금 들으신 바와 같이 북한이 오는 15일 광복절부터 표준 시간을 바꾸기로 결정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는 북한 말고도 여러 나라가 자국의 국익과 정치적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표준시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천일규 기자와 함께 이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북한이 표준시간을 기존보다 30분 늦추기로 결정을 했는데 세계 표준시는 어떻게 정해진 것입니까?
네, 전 세계 표준시간은 영국 그리니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저마다 다른 기준으로 시간을 정하다가 1884년 국제회의에서 세계 표준시가 처음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리니치 천문대를 지나는 본초 자오선을 기준으로 지구 전체를 15도씩 24개로 나눠서 구분을 한 겁니다. 경도 15도가 달라질 때마다 1시간 단위로 표준시가 바뀌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흔히 사용되는 이 GMT라는 것이 그리니치 평균시를 말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1884년 이후 그 여러 천문대의 관측을 통해서 측정 기준이 더 정교해지면서 1972년부터는 국제사회가 협정 세계시 UTC를 표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그리니치 평균시와 소수점 정도만 차이가 날 정도로 비슷해서 UTC와 GMT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국가별로 이 표준시를 정하는 기준이 제각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시간 단위를 표준시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시간 환산이나 원활한 국제관계를 고려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역사적 또 정치 외교적 국익 등의 이유로 기준을 조정한 나라들이 적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나라들이 그렇습니까?
중국이 대표적입니다. 중국은 국토가 넓기 때문에 본초 자오선을 적용하면 지역별로 미국처럼 시차를 둬야 합니다. 그런데 동부와 서부가 모두 같은 시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물론 정치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중국은 청나라가 무너진 뒤에 중화민국을 세우면서 이 그리니치 표준시를 적용해서 전국이 5개의 다른 시간대로 나누어졌었습니다. 하지만 공산당이 중화민국을 무너뜨린 뒤에 1949년에 시간대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국가 단결을 이유로 마오쩌둥이 베이징의 표준시에 모든 지역이 맞추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마다 해가 뜨고 지는 시각이 다른데 그렇게 되면 혼란이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가령 이런 표준시 통합 때문에 중국 서부 신장 지역의 여름은 자정이 거의 다 돼야 석양의 노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오전 10시인데도 해가 뜨질 않아서 컴컴한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마다 이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것도 바로 이 때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정오가 점심시간이지만 이 신장 지역은 평균 2시에 점심시간이 시작됩니다.
네, 미국과는 아주 큰 차이가 나는 것 같군요.
네, 미국은 뭐 아시다시피 4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기 다른 시간을 적용하고 있어서 이 중국과는 매우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이 가장 빠른 동부 지역이 정오라면 그 뒤로 각각 그 1시간 단위로 오전 11시, 10시 그리고 가장 느린 이 캘리포니아주 등 서부 지역은 오전 9시가 됩니다. 하지만 미국도 이 1800년대에는 지역별로 표준시가 천차만별이었습니다.
네, 당시에는 표준시가 어떻게 적용이 됐습니까?
네, 1800년대에는 기차가 이 주요 이동수단이자 또 경제의 핵심 역할을 했었는데요. 이 때문에 열차 시간과 기차역을 중심으로 해서 표준시가 정해졌습니다. 이곳 워싱턴의 미국 역사박물관에 따르면요. 당시 미국에는 지역별로 무려 100개의 다른 표준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서를 가로지르는데 몇 주가 걸리다 보니까 기차역을 기준으로 이렇게 표준시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철도청이나 승객 모두 큰 혼란을 겪었을 텐데요. 하지만 교통의 발달로 이동시간이 크게 단축이 되면서 미국은 1893년 11월부터 현재의 4개 시간대를 적용해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처럼 30분 단위를 적용하는 나라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인도와 미얀마, 이란, 호주 일부 지역 등이 바로 30분 단위의 표준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 네팔 등 두 개 나라는 심지어 15분 단위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네팔의 표준 시간은 이 때문에 그리니치 표준시보다도 5시간 45분이 빠릅니다. 이런 배경에는 정치적 또 과학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이웃 강대국인 인도와 구분해서 국가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것과 또 이 본초 좌우선이 수도, 이 네팔의 수도인 카트만두의 동부에 있는 산을 정확히 지나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도 오히려 정확한 시간이라는 게 네팔의 주장입니다.
네, 그럼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서요. 한반도는 국제 표준 시위를 언제부터 적용했습니까?
네, 이 남북한은 지난 1908년에 처음으로 그리니치 표준시를 도입했습니다. 당시에 대한제국이 좌우선이 지나는 동경 127.5도를 표준시로 공포를 했는데 이 시각이 바로 북한이 이번에 바꾼 시각과 일치합니다.
네, 그러면 그 이후 한반도의 표준시는 왜 바뀌어진 겁니까?
일본이 그 한반도를 강점한 뒤에 일본의 표준시로 바꾼 건데요. 일본은 1912년 조선총독부를 통해서 한반도의 표준시를 일본의 기준인 동경 135도로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 뒤에 이 한국의 이승만 정부가 6.25 한국전쟁이 끝난 뒤 국가 정체성을 이유로 1954년에 다시 동경 127.5도를 표준시로 돌려놨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에 국익을 이유로 지금의 시간대로 표준시를 다시 옮긴 겁니다. 국제항공과 항해, 또 기상관측 등 여러 분야에서 국제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30분 단위보다 1시간 단위가 낫다는 이유였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과의 연합군사작전과 교역 등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북한처럼 표준 시간을 실제 시간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민족 정체성 또 정확한 시각의 적용을 위해서 동경 127.5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인데요. 가장 최근에는 2013년에 탈북민 출신인 조명철 국회의원이 표준시를 바꿔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현재 적용하는 동경 135도는 동쪽 울릉도에서도 수백 킬로나 떨어져 있어서 한국의 영토 또 정책성과도 거리가 멀다는 논리입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남북한의 전망이 어떻게 될까요?
네, 북한이 민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표준시를 바꾸기로 했지만 이 국익에는 오히려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개성공단 등 남북교류뿐 아니라 대외 수출입 관계나 항로와 항해 등 그 여러 국제관계에서 수정과 혼란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은 교역과 금융 등 북한과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로 국제사회와 연결망이 넓고 또 촘촘합니다. 따라서 표준시를 바꾸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서 북한처럼 표준시를 바꿀 가능성이 당장은 희박하다고 한국의 언론들 또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북한의 표준시 변경을 계기로 표준시의 역사와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천일교 기자였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음악은 북한에서 이름 있는 예술단 모란봉 악단의 연주입니다. 북한에서는 이 모란봉 악단이 최고의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에서 제2의 모란봉 악단으로 청봉 악단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 한국의 동아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강동환 교수를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최근에 제2의 모란봉 악단이라 불리는 청봉 악단을 새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악단은 어떤 예술단입니까?
네, 지금까지 김정은 시대의 모란봉 악단이 김정은의 아이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김정은의 그 원장 구상과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서 그 우리 다시 또 다른 친솔 악단인 청봉 악단을 만들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악단은 그 금관 악기 위주의 경음 악단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요.
네.
무엇보다 그 왕재산 예술단과 그 다음에 모란봉 중창조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던 가수들을 영입을 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악단을 이제 왜 만들었는가인데요. 무엇보다 북한에서는 이 정부 악단에 대해서 그 사상의 첫 쿠데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민 장병들과 청년들의 그 사상 정신을 강조를 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 혁명적 신념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청봉 악단을 새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악단이라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인기가 어느 네네. 정도입니까?
네, 한국에서도 이제 걸그룹의 인기는 상당한데요. 북한에서도 소위 모란봉 악단을 두고 북한판 또는 평양판 걸그룹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단이 이제 인기가 있는 것은 그 김정은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만들어졌고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관람하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그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김정은이 직접 만들었고 또 관장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마치 김정은을 대하듯이 이렇게 이제 모란봉 악단의 공연을 보는 것을 굉장한 영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작년 같은 경우에 평양에서 약 한 달 동안 이 모란봉 악단이 개최되는데 뭐 매해마다 그 평양 시민들이 가득가득 찼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을 정도고요. 뭐 북한에서 소위 예술단은 그 북한의 사상을 전하는 가장 그 정권의 핵심적인 친위대 그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청봉 악단이 경음 악단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모란봉 악단, 청봉 악단 다 합쳐서 이 예술단이라는 것이 어떻게 네네.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연주, 무용, 노래, 뭐 특수한 악기 이런 것들이 종합돼 있는 건지요?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건지요?
네, 과거에도 그 보천보 전자악단, 그 다음에 왕재산 예술단이라는 것이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북한에는 만수대 예술단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왕재산 예술단이나 뭐 만수대 예술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음악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공연을 할 때도 음악, 무용, 뭐 종합 공연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근데 모란봉 악단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은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졌는데 19명의 여성 단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현대식 전자악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전자악기와 함께 이제 보컬을 하는 노래 가수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예술단하고는 좀 다르다는 그 형태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공연을 할 때 노래와 그다음에 그 연주를 주로 이제 그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진 그 청봉 악단 역시 그 아직까지 공연의 영상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이 청봉 악단의 연주가 그 나타날 것인지 굉장히 관심사인데요. 말 그대로 이제 예술단이 아니라 악단이기 때문에 무용이라든지 이런 요소들이 뭐 가미될 수는 있지만 정식 단원으로 들어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청봉악단은 그 노동신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이 금관악기 위주의 경음악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란봉악단이 현대식 전자악기 예를 들면 전자기타나 전자바이올린 뭐 전자드럼 이런 악기를 주로 사용하는 여성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다면 청봉악단은 금관악기로 구성된 경음악단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같으면 누구든지 그 입장권을 사고 들어가면 되는데 돈을 내고 들어가면 되는데 네네. 북한에서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가장 이제 공연에 보면 참석자들은 뭐 황병세라든지 또 이렇게 군 정치적인 인물들이 이제 다 포함이 되고요. 김정은이 훈시도를 할 때 수행하는 모든 그 단원들이 이제 다 같이 참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란봉악단도 그렇고 청봉악단도 그렇고 그 공연의 성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 727 그 열병식에 참여했던 그 참가자들 위한 특가 공연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참가자들은 열병식에 참여했던 군인들을 대상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고요. 또 예술단 그 활동 예를 들면 제8자 조선 예술인 대회를 위한 뭐 모란봉악단 공연이다 그러면 그 예술 대회에 참여했던 모든 예술단들이 그 참석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특정한 계층들을 위해서 공연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은 굉장히 다양한 계층들에게 이 모란봉악단 공연을 통해서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과 또 사상 고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청봉악단을 내세우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김정일 그다음에 김일성 시대에도 보천보 전자악단과 왕재산 경음악단, 뭐 은하도 관현악단 이렇게 그 음악 정치를 위한 여러 악단들이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의 두 개의 이 악단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어떤 사상성을 고양시키는 그 사상전의 어떤 전초기지대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정치를 활용하는 어떤 체제 선전을 위해서 가장 그 중요한 악단들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 청봉 악단의 지명이 이름이 중요한데요.
네.
이 청봉 지역은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청봉 지역에서는 소위 북한에서 구호나무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게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할 때 나무에다가 그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 뭐 조선 독립 이런 이제 글씨를 새겨놓은 글빨이라고 북한에서는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글빨이 발견된 곳이 바로 청봉 지역이거든요. 백두산 근처에. 그래서
네.
이 청봉악단의 이름을 그 지명을 따서 청봉악단이다 이렇게 이제 지었는데 그 말은 결국 그 김일성이 항일 무장투쟁을 강조를 하면서 그 세제에 대한 어떤 선전과 그다음에 김정은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청봉악단의 이름을 지었을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는 최근에 모란봉악단의 공연과 관련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찬양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내용의 논문을 쓰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모란봉악단의 공연은 뭐 지금까지 이제 신작 음악회 공연이라든지 또 가장 최근의 공연은 제5차 훈련 일꾼대회라는 공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란봉악단은 특정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보통 공연이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이 보통의 그 공통적인 특징은 그 노래라든지 또는 화면 배경에서 항상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이 3대 세습을 강조하는 내용들이 항상 그 노래나 배경화면에 등장을 했습니다. 뭐 심지어는 그 노래의 그 상황에 맞게 김일성과 김정일의 사진은 항상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그 모란봉악단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할 수 있는 제5차 훈련 일꾼 대회에서는 김일성과 김정일에 대한 그 찬양곡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김일성 장군께 바치는 노래라든지 뭐 김일성 장군 참가 뭐 이런 노래들이 항상 불려졌었는데 이번에는 김정은 개인에 대한 노래들로만 다 구성이 되어 있고 뭐 그 김정은에 대한 그 내용을 강조하면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사진조차도 이 무대 배경 화면에 등장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본다면 그 지금 최근에 그 김정은이 등장을 할 때 김일성, 김정일을 배지를 안 달고 나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김일성과 김정일의 후광을 입어서 뭐 3대 세습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분석들을 이제 했었는데요. 어느 정도 김정은이 이제 홀로 사기를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배지를 달고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은 그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연에서 김일성, 김정일에 대한 노래를 빼고 자신에 대한 어떤 찬양곡들만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앞으로 그러면 북한의 이런 그 예술 활동이 정치성을 띠지 않은 순수 예술적으로 방향을 좀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대로 북한에서는 음악 정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음악을 통해서 사상상의 강조와 자신의 정권을 선전선동하는 데 가장 효율적인 수단으로 바로 이 음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란봉악단이 처음에 등장을 했을 때 디즈니 캐릭터라든지 뭐 세계 명곡들을 주로 이제 연주를 하고 또 무대 배경의 화려한 조명이라든지 뭐 그 무대 자체의 어떤 변화가 굉장히 많았고 단원들도 노출된 옷이라든지 뭐 서양의 어떤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변화는 바뀌었지만 결국 김정은에 대한 개인적인 찬양의 노래들로 이 공연이 채워졌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모란봉악단을 통한 어떤 체제 선전을 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은 계속될 것 같고 오히려 인민의 수준 높은 요구를 반영해야 된다라는 표현들이 노동신문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 주장들은 결국 외래 문화가 들어가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단순하게 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그 요구에 맞게 이 악단이라든지 예술단을 이제 그 모양을 바꾸는 거죠, 외형을.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되고 외래 문화와 같이 그 화려한 형식으로 바꾸지만 여전히 내용은 김정은에 대한 가장 효율적인 정치 선전을 하기 위한 그런 악단들로 이렇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대학교 강동환 교수로부터 청봉악단과 모란봉악단 등 북한의 예술단에 대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한국에서는 한반도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청소년들이 임진각과 비무장지대 등을 자전거를 타고 돌아보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5주년을 맞이하여 제2기 대한민국 경선형 경항안전대회
서울시청 앞 광장. 푸른 옷을 입고 자전거를 탄 청소년들이 모여 있는데요. 8월 10일에 이곳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출발해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DMZ, 철원 월정리 전망대를 거쳐 서울 광화문으로 돌아오는 자전거 원정대 그 행진의 시작을 알리는 발대식 현장입니다. 이 원정대의 이름은 대한민국 청소년 평화 원정대. 광복과 분단 70년을 맞아 청소년들을 통일 한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평화의 지도자로 키워나가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행사를 주최한 서울 YMCA의 권세희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50명의 청소년들과 20명들의 스태프들이 같이 광복 70주년을 기념해서 떠나는 행사이고요. 지금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아이들이 가슴에 그 독립 열사들 50분을 모시고 새기고 이제 떠나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시청 광장에서 11시에 출발을 해서요. 파주 쪽으로 DMZ로 들어가서 이제 연천 철원까지 이제 월정리역까지 갔다가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는 300km 행사입니다.
1, 2, 3주 좀 간격을 좀 띄워 주세요. 아직 출발하지 됐습니다. 됐습니다. 우리 1조. 1조. 됐어요. 거기 자, 줄을 좀 맞춰주세요. 줄을 좀 맞춰주세요.
특히 자전거로 DMZ, 즉 비무장지대를 달리는 만큼 청소년들이 분단에 대해 이해하고 평화에 대한 의식을 갖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인데요.
이 한국의 분단된 현실들을 DMZ를 답사하면서 그 한번 살펴보고 아이들이 이제 통일한국을 꿈꾸는 그런 내용의 행사를 담고 있습니다.
300km를 자전거로 달리는 만큼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한데요. 참가하는 20여 명의 청소년들은 체력 검진과 면접을 거쳐 선발했습니다. 그만큼 꼭 하고자 하는 의지 또한 강한 청소년들인데요. 참가자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래서 다섯 분씩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좋은 경험을 해보고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운동하는 것도 좋아하고 아무 사고 없이 모두가 즐겁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이번에 반드시 완주하고요. 마지막 플래시몹 행사까지 완벽하게 행하겠습니다. 화이팅!
좀 기대도 되고 생각보다 좀 거리가 길어서 약간 걱정도 돼요. 제가 평소에 자전거 타는 걸 좋아해가지고 이 정도 거리면은 5박 6일 동안 갈 수 있겠다 생각도 했고 그 다음에 이게 광복 70주년, 분단 70주년 행사라서 좀 의미 있는 일에 참가하는 것 같기도 해서 그래서 참가했습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더분
참가자들도 이번 행사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특히 DMZ를 방문해 분단의 현실을 몸으로 직접 체험할 생각에 긴장도 됩니다.
북한 쪽 보면서 되게 통일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할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북한과 가장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그런 지역을 둘러온다는 게 되게 우리나라 분단의 현실을 좀 잘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분단이 일상생활에서는 그다지 느껴지지 않았는데 거기 가보니까 실감이 났습니다. 저번에는 DMZ를 갔을 때 그다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이번엔 자전거 타고 깊숙이 들어가니까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어요.
평화원정대 화이팅!
참가자들을 응원하러 온 가족들은 5박 6일의 힘든 여정에 나서는 청소년들을 보면서 무엇보다 걱정이 앞섰는데요.
쉽지 않고 어려운 길인데 기꺼이 가겠다고 도전하는 우리 재현이한테 너무 감사하고요.
하지만 이번 경험을 통해 통일을 준비하고 행동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응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로 듣는 거, 책으로 보는 거,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 본인들이 직접 가서 보면서 실제로 경험을 하면 더욱 더 체감을 하게 될 거고요. 더더군다나 애들 나중에 군대 갈 거잖아요. 그래서 더 좋은 경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겠습니다. 우리 라이더분 늘 같이 서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성동구 자전거연합회 다섯 분씩 뒤에
5박 6일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원정대는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공원과 DMZ 철원 월정리 전망대를 거쳐 서울 광화문 광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돌아오는 날인 15일에 열릴 해단식에는 광복 70주년 기념 시민참여 플래시몹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 한 주제를 가지고 동시에 같은 동작을 하는 행사도 열 예정인데요. 계속해서 서울 YMCA의 권세희 씨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이제 월요일 날 출발을 해서 행사 마지막 날은 8월 15일 광복절 날 광화문 광장에 돌아오면서 끝나게 되고요. 아이들이 중간중간 자전거 종주하고 그다음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플래시몹 행사를 연습을 해서 마지막 날 광화문 광장에서 플래시몹을 하고 끝나게 됩니다. 그 이번 행사는 특별히 그 중소기업체들이 십시 일반으로 약간씩 이제 후원을 하셔서 그걸로 이제 아이들 행사를 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업체들 약 15곳 정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고서 출발!
1팀 화이팅!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각종 통계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데 이 70년간의 경제발전 규모를 비교한 자료도 오늘 발표가 됐군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을 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통계청의 자료입니다. 70년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어느덧 세계 13위의 경제 규모를 갖춘 나라로 성장했고요. 인구는 70년 전에 비해서 두 배로 늘었습니다. 도로 위에 자동차 무려 15,700배가량이 많아졌다는 내용도 담긴 다양한 항목별 수치 자료가 비교돼 있었습니다.
이 경제 규모를 말하는 이런 통계 자료를 보면 그 변화 정도를 한눈에 확인하게 되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수치를 좀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국내 총생산, GDP라고 하죠. 한국 돈으로 1485조 원이었고요. 이게 1953년에 달러로 477억 원이었는데 그동안 3만 1000배가 증가한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명목 GDP는 1조 4104억 달러로 세계 13위에 올라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GDP가 1조 원을 넘긴 나라, 세계 15개 나라에 불과합니다.
1인당 소득 수준을 비교하면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한국의 국민 총소득 GDI는 2만 8,180달러였습니다. 1953년에는 이게 67달러였고요. 한국은 지금 세계 6위의 수출국이 되어 있는데요. 지난해 수출 규모 5,727억 달러였고 1956년 당시 수출 규모는 2,500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고난의 행군이 한창이었던 1997년, 이 한국도 역시 외환이 바닥나는 IMF 구제금융을 겪었는데요. 1997년 당시 204억 달러에 불과했던 한국의 외환 보유액, 지난해 계산을 해보니까 3,636억 달러로 18배가 증가했습니다. 이 한국의 국가기록원은 이 한국의 경제 발전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를 오늘부터 인터넷 국가기록원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네, 경제 규모도 커졌지만 그만큼 물가도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뭐 폭발적이다 이렇게 표현할만 합니다. 1945년 광복 때부터 1952년 한국 전쟁 때까지 물가는 무려 330배가량이 아주 크게 올랐었습니다. 그 이후에 81년까지는 해마다 두 자릿수 이상씩 아주 물가 상승률이 대단했는데요. 그 이후에는 뭐 한 자릿수씩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2010년의 물가 기준으로 보면은 1965년의 이 물가에 비해서 한 36배 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 36배라는 걸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보면,
네.
1965년에 이 눈깔 사탕 많이 드셨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이 1원짜리 눈깔 사탕이 지금은 36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뜻이 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3,600원짜리 커피 한 잔을 1965년이면 100원에 사 마실 수 있었다.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커피 한 잔에 3,600원이라면 미국에서도 비싼 편에 속하는 금액인데요.
3,600원은 한국에서도 아주 싼 커피 한 잔 중에 하나입니다.
네. 자,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시안컵 축구대회 우승한 한국 대표팀이 귀국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목에 빛나는 금메달을 단 금이 환향이었습니다. 어제 인천국제공항 입 축구장에는 중국에서 귀국한 슈틸리케 감독이 이끈 축구 대표팀을 환영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동아시안컵 우승이라고 쓴 현수막을 든 한국의 축구대표팀. 주먹을 불끈 쥐고 우승 기념 사진을 찍었는데요. 한국이 동아시아 축구연맹 축구 선수권 대회, 이 동아시안컵이라고 부르죠. 네. 이 최고 자리에 오른 것은 2008년 이후 7년 만이고요. 2003년과 2008년에 이어서 세 번째 우승입니다.
이번 대회는 끝까지 경기 결과를 지켜봐야 했던 아슬아슬한 경기가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경기가 모두 경합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2-0으로 이겼지만 일본과는 1-1 무승부였고요. 또 북한과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기 때문에 한국은 사실 남의 나라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해야 했던 아슬아슬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특히 북한과의 경기에서 넣을 수 있었을 것 같은 골이 모두 비켜나갔고요. 북한의 골키퍼 리명국의 선방에 막혀서 득점에 실패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경기인 중국과 일본의 경기를 지켜보면서 우승을 기대했었습니다. 한국은 1승 2무로 승점이 5점이었고 중국과 북한이 승점 4점, 일본이 2점이어서 마지막 경기에서 일본이 좀 잘해줬으면 하는 기대로 경기를 지켜봤었습니다.
네, 중국과 일본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바뀔 수도 있었는데 1-1 무승부가 된 것이 한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우승컵을 거머쥘 수 있었습니다.
네.
자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동아시아 최고의 자리에 오른 한국의 축구대표팀. 7년 만에 금이 향한 환영은 한국에 분명히 반가운 소식이었고요. 경기 결과를 말씀드리면 한국에 이어서 중국이 2위, 북한이 3위, 일본이 2무 1패에 그쳐서 꼴찌로 대회를 마감했습니다.
네. 자, 서울통신 오늘의 마지막 소식이 되겠습니다. 8만 대장경의 경판 숫자가 8만 1,300판이라는 새로운 집계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8만 대장경의 경판수는 8만 1,258장이었습니다. 한국문화재청이 지난 10여 년간 이 8만 대장경의 그 컴퓨터화 사업, 디지털화 사업을 해오면서 살펴보니까 이보다 94판이 더 많은 8만 1,352장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동안 이 대장경판 수에 대해서는 계속 논쟁이 있어 왔는데요. 그동안 정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일제강점기 때 조사했던 결과 그대로를 인정해 왔던 겁니다.
네.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세계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이현철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약 2년 만에 원자력 발전소가 다시 가동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경찰서와 미국 총영사관에 잇따라 테러가 발생했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일본의 원전 재가동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일본의 규슈전력은 오늘 가고시마현 사스마 센다이에 있는 센다이 원전 1호기를 내일부터 재가동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센다이 원전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2011년 5월에 가동이 중단됐고요. 이번 재가동은 4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규슈전력은 이미 원자력규제위원회 사용전 검사를 마쳤고요. 중대사고를 가정한 대규모 훈련도 마쳤습니다. 전력공급은 오는 14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모든 원전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하지 않았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1년 3월에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하자 당시 민주당 정권은 일본의 원전을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가동을 중단시켰는데요. 2013년 9월 16일 후쿠이 원전 4호기를 마지막으로 가동을 중단한 이후 일본은 43개 원전 모두가 가동 중단된 원전 제로 상태를 유지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베 정권이 들어선 뒤 원전 제로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안전성을 크게 강화해서 원전을 재가동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이어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가 2013년 7월에 새로운 안전기준을 도입했고요. 센다이 원전이 첫 번째 재가동 사례가 된 겁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 아베 정권이 원전 제로 방침을 번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역시 가장 큰 요인은 경제적인 요인입니다. 실제로 원전 가동이 중단된 후 석유와 가스 수입 비용이 크게 늘었고요. 따라서 전기료도 크게 오를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베 정권은 자원이 부족한 일본이 안정적이고 값싼 전력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원전 재가동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원전 재가동을 추진해왔습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원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아베 정권으로서는 안전하게 원전을 재가동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센다이 원전에 이어서 다른 원전들도 재가동에 나서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본 정부는 에너지 기본 계획을 통해서 2030년까지 총 발전량 가운데 20% 내지 22% 정도를 원전으로 채운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3.11 대지진 발생 전과 비교해서 3분의 2 정도 수준까지 원전 발전량을 늘리겠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일본 내 총 43기의 원전 가운데 24기가 안전심사 신청을 제출해놓은 상태인데요. 센다이 원전 1호기와 2호기 외에도 다카하마 원전 3, 4호기와 이카타 원전 3호기 등 모두 5개 원전은 이미 새로운 안전기준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센다이 원전 1호기를 시작으로 원전 재가동이 이어질 전망인데요. 그러면 일본 내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아직까지 원전 재가동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큰 상황입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 동안 벌인 여론조사에서 원전 재가동에 대한 반대가 56.7%, 찬성이 34.4%였습니다. 또 마이니치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원전 재가동 반대 의견이 57%로 찬성 의견보다 2배 가까이 더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대 시위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어제 도쿄에서 약 2천여 명이 모여서 원전 재가동 반대 시위를 벌였고요. 오늘도 센다이 원전 인근에서 민주당 당시 원전 제로 정책을 추진했던 간 나우토 전 일본 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원전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센다이 원전 재가동에 따라 여론은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원전 재가동이 아베 정권에 큰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오늘 안전성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을 하는 것은 에너지 정책상 중요하다면서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발생하면 정부가 선두에 서서 원자력 재해를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이번에는 터키로 가보죠.
네, 터키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에서 잇단 테러 공격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대한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이 공격으로 민간인 7명과 경찰관 3명이 부상했습니다. 테러범 검거에 나선 경찰은 무장 교환들과 총격전을 벌였는데요. 이 과정에서 테러범 2명과 경찰관 1명 등 모두 3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미국 영사관도 공격을 받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무장 교환 2명이 이스탄불 주재 미국 총영사관 정문 앞 도로에서 총격을 가했습니다. 총격에 따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아파트로 도망친 여성 용의자 한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고 검거됐습니다. 현지 언론은 이 여성이 51세로 극좌 성향의 테러 조직인 혁명민족해방전선 요원 용의자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고 보도했지만 별도로 확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미국 총영사관은 성명을 통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터키 당국의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며 영사 업무를 당분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 주재한 미국 공관이 공격을 받은 건 지난 2013년 2월 수도 앙카라의 미국 대사관 테러 이후 처음입니다.
이 같은 잇단 테러 공격의 배후가 밝혀졌습니까?
네, 아직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수행이라고 주장하는 단체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미국 외교공관과 터키 경찰서들은 극좌 테러 조직인 혁명민족해방전선의 공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미국과 터키에 의해서 테러 단체로 규정돼 있습니다. 터키 이 단체는 강력한 반미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2013년 앙카라 주재 미국 대사관에 대한 차량 폭탄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쿠르족 반군인 쿠르드 노동자당 PKK나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인 ISL 등이 관련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앞서 터키 정부는 지난달 20일 터키 남부 수르치에서 ISIL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자살 폭탄 테러로 32명이 숨지고 100여 명이 다친 사건을 계기로 미국이 주도하는 연합군이 시리아 국경 부근의 인질릭 공군 기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 계속 애청 바랍니다.